요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20장부터는 새로 소달락이 시작됩니다. 지금 읽은 본문 내용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뒤에 나오는 9절까지가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지껏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분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죠. 가나안 지역, 요단 서쪽 지역에 대한 분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땅과 관련된 또 다른 소달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부분에는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뒷부분에는 레위지파에게 분배되는 여러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들에게 성읍들을 주되 그 중에 도피성을 정하고 나머지 성읍들은 이제 레위지파의 성읍들로 그렇게 정하게끔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온 거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오는데 일단 도피성의 규정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명령은 여호수아 시대에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전에 이미 정해졌던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명령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보면 구약성경에서 두 군데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35장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 19장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19장은 두 번째 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대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두 번째 세대에게 잊지 않게끔 다시 또 명령하신 것이고 지금 다시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제 도피성 내용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거기로 도망가게끔 그렇게 명령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것을 나눈 거예요.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죽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라는 것은 나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어쩌다 보니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나는 그 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었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를 이제 도피성에 해당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가령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저쪽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거는 고의 없이 실수로 죽이게 된 것이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이유가 무엇이든 죽였을 경우에 죽임당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하고 살인자를 가서 찾아가서 죽여 없애려고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피해 보복자가 가서 원수를 갚지 못하게끔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지 못하게끔 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원수를 갚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 뿐이지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거나 아니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묻게끔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문제를 처벌할 때에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악을 행해서 내가 손해를 봤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갚으면 원수를 갚는 것이어서 그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피해를 보면 그 죄 지은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증인 둘을 데리고 증인들을 세우고 또 증거를 제시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해서 내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놓았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정하고 그 사람의 형벌도 정하는, 이건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의가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수를 갚지 말고 공의대로 행하라. 재판을 행하고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도피성도 내가 말이 그렇지 누군가가 이유가 무엇이었든 저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죽었거나 내 가족이 죽었으면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사무치겠습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공적인 과정을 거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끔 했는가?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운용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이제 도피자가 나오죠.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도피성에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막 도망쳐 왔죠. 도망쳐 오면 성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도피성을 주관하고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사정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도피성까지 왔습니다. 상황을 일단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판단을 하겠죠. 아,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다. 진짜로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고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장로들이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도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일단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실은 일부러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속은 건 뭐 할 수 없죠.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받아주면 재판을 받게 될 거니까 재판 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거짓말했던 게 드러나면 다시도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원수 갚겠다고 따라왔어요.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죽였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게끔 내주지는 마라. 보복자가 찾아오면 그러면 성 안에 들여놓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다 받아서 상황이 어떤지 판결이 날 때까지, 혹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가 없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재판을 끝내라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도피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속였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자기가 죽기 전에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그 재판권을 잘 처리해서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고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게, 죄가 없으면 또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여하튼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도피성에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도 참 묘한 부분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실수로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있겠죠. 그럼 이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씨구나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찾아가서도 못 죽였는데 여하튼 재판 끝났다고 돌아오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으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도피성이 이 살인자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 사람들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재판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으려고 저 사람이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자기 성읍에서 돌아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도피성과 관련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입니다. 이 명령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하고 행동했는지가 그 뒤에 7절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과 관련된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도피성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도피성은 말 그대로 성을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정해서 하나님께 그 땅의 용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땅을 드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폭넓게 해석하자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땅에 대한 십일조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땅을 몽땅 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땅의 일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시잖아요. 그럼 곡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용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인 거죠. 이게 구약을 보면 뭐 신약도 일정 부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지만 구약에서는 항상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다룰 때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될 때가 많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맏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맏아들이 죽는 거였죠. 그래서 애굽에 있던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임당했는데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장자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너희 맏아들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맏아들은 나의 것이다.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됩니다. 사실 현실 속에서는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바쳤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땅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면 곡식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정 부분을 내어드려서 사용하시게 하는 그게 이제 이 도피성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그 도피성이 되는 성읍,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성읍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거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들입니다. 내가 정복하고 나의 소유로 삼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도 참 묘한 부분이어서 이제 다음 부분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후 보면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 도피성들은 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읍이거든요. 레위인들은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원래 전쟁에 나서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정복전쟁하러 나가서 내 땅 차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정복전쟁하러 나가서 땅을 차지한다면 그것을 전쟁하는 데는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에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다른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피성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되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은 내가 목숨 걸고 전쟁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게 이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매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말 그대로 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좋은 제도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잘 지킬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잘 만들었다면 야 살인하지 말라를 잘 지키려면 도피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내가 남의 것을 갖고 오지 않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더 세밀하게 잘 말씀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려면 따로 무언가를 더 해야 될까?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해서는 도피성 제도가 있다면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해서도 내가 비록 하나님 명시적으로 명령하신 바가 없어도 아 도둑질하지 말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명령하실 때 처음에는 도피석을 세 개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만약 내가 너에게 더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세 개를 더해서 여섯 개의 도피성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피성이 맨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명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도피성 명령이 주어졌죠. 처음에는 또 세 개만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만약에 다 정복했다. 그러면 여기 문자적으로는 도피성 여섯 개만 나오겠지만 사실 유브라데 강 지역까지도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이 행동하는, 더 많이 규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끝에 보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도피성을 정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과정은 하나님께 성읍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지만 실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데 손해는 누가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우리 도피성 안 하고 지내는 게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오늘날에도 이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복지제도는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 국민을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를 실천하려고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세금만 내고 나는 혜택이 없고 혜택은 저 사람이 보잖아요. 근데 이 도피성은 어떠냐면 나는 땅만 내놓고 혜택은 누가 보냐면 나는 평생 저지르지도 않을 그 살인죄를 저지른 저놈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을 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너희를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내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제도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병든 자를 돌보는 것, 과부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그러나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만드는 제도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돈을 내놓아야 해도 내가 조금 몸을 움직여서 섬겨야 해도 그 혜택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그게 교회를 위한 것, 성도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잘 지켰을까요? 이제 내일 보면 감사하게도 잘 순종합니다. 물론 조금 더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종하고 그렇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였으나 그 생명을 보존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지 중에라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악들도 많이 있고 또 주변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어찌하여든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내가 조금 섬겨주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잘 돌보아 주려 하는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들으시고 예비하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